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자 방한한 류엔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류엔둥 부총리는 올해 들어 조성된 한반도 정세의 완화 추세를 중국은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과 한국이 함께 잘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북한을 위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3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주석의 2위연임을 제한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헌법의 시진핑 사상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년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 삭제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헌법 개정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인대는 다음 달 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에서 30일 동안 휴전을 결의했지만 동구타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이 또 숨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안보리가 시리아 휴전 결의를 채택한 이튿날인 25일에도 시리아군이 동구타 지역을 공습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민간인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동안 민간인 사망자 수는 어린이 130여 명을 포함해 530여 명에 달한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집계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아프린 지역에서 5주째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군이 새로운 전투를 위해 특수부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키르 보즈다그 터키 부총리는 터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특수부대 투입은 앞으로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언론은 특수부대가 도시지역 전투와 터키군이 포위한 마을 장악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보즈다그 부총리는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휴전 결의는 아프린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터키군이 벌이고 있는 올리브가지 군사작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사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수도 리야드와 메카, 메디나 등 지역에서 공안 분야에서 복무할 여성 병사 지원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내무부에 따르면 공안부서는 범죄 예방과 수사, 마약 단속, 교통 통제, 시민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자격은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닌 사우디 국적자로 키가 155cm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 기혼자일 경우 비이슬람 교도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상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 에이산 캄보디아 인민당 대변인은 어제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58개 의석을 모두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상원 의석은 모두 62석으로 이 가운데 국왕과 의회가 각각 2석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하원 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이번 상원 선거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이 지난해 11월 국가 전복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되면서 일찌감치 여당의 승리가 예견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미북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1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미북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6일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류엔동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에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5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비공개 접견한 자리에서도 조속한 미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미북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언급에 대해 특별한 반응 없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미 간의 건설적 대화가 개시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측 그 방남당과 미측이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북측과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가 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남 이틀째인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 실장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북회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과 김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전 9시 53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한국에서는 천안함 유족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그의 방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영철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은 김영철의 올림픽 폐식 참석 수업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북한은 천안함 폭침 만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김 부위원장의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 때문에 북한 대표단은 통일대교 동쪽에 있는 전진교를 통과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북한 대표단은 KTX편으로 평창으로 이동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개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5일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1976년 올림픽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던 남북한은 폐회식에서는 각각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선수단 입장에 이어 미래의 물결을 주제로 4개의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남북이 공동 입장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신념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고하세요, 평창.
디어 애슬릿 from the NOC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your joint march, you have shared
남북 단일팀과 공동 입장 등을 통해 스포츠가 어떻게 모두를 하나로 모아 분열되기 쉬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 스포츠가 우리 모두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폐회식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류엔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노르웨이가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 등 39개 메달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 미국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17개 메달로 금메달 기준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화의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며 그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회담할 충분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관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적 외교적 제재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막다른 길이라는 점을 계속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남북 대화가 미북 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또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 공감했다는 건 비핵화 없이는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발전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것일까요?
예,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기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강경 일변도 입장과는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대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이나 논평에서도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북 간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미 밝힌 대로 미북 간 대화의 시기는 현재 북한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대화와 협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 점은 확실치 않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대북 협상과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던 김여정 특사로부터 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겁니다.
백악관이 즉각적인 관심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길로 가는 첫 걸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는 백악관의 성명은 북한이 단순히 미국 측과 마주 앉는 수준을 넘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설 것인지 다음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되려면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상의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라는 데 합의하되 그 시작, 그러니까 협상의 입구는 핵과 미사일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의 어제 성명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의 2단계 폐기론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에 따른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상응 조치는 반대 극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미한 두 나라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해 북한의 돈줄과 연료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선박과 운송회사를 대거 겨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23일 백악관에서 북한과 연관된 곳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안산 1호와 유정 2호 등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됐습니다. 해외 선적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품을 주고받던 선박들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코티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회사는 북한의 주소지를 둔 곳이 16개, 홍콩을 포함한 중국 7개, 타이완 2개,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개씩이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유일한 개인은 챙융 위안으로 타이완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챙융 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돼 있습니다. 킹리 원 인터내셔널은 마샬 제도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주소지는 타이완입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번 조치를 계속되고 있는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derives.
그러면서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정권이 미국이 금지한 무역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재원을 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 자산 통제실은 국무부와 미 해안 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을 겨냥한 국제 운송 주의보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주의보에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우신 장관도 이번 주의보가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경우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에 부과된 사상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We imposed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독자 대북 제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선박과 운송회사 등이 대거 포함되면서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번 제재를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기존 제재와 비교할 때 규모가 얼마나 큰 건가요?
네, 이번에 제재된 선박 28척과 관련 기업 27개, 개인 1명 등을 모두 합치면 56개입니다. 당장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미국의 단일 대북 제재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앞서 가장 많은 북한 기관과 개인 등이 한꺼번에 제재된 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 고려항공 기체 16대를 포함해 총 39개 기관과 개인 등이 제재됐었고요. 이보다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선박 20척 등 총 37개 기관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숫자로는 이번 제재가 20개 가까이 많은 셈이죠. 그러나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재의 내용과 의미, 수위 등을 따져보더라도 기존 제재에 비해서 최대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재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끊겠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우선 제재된 북한 선박들은 북한의 유조선이거나 석탄 운송에 동원됐던 화물선들입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 선박들은 북한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다가 발각됐었던 배들이고요. 이와 함께 이들 배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들도 대거 제재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북한의 해상 활동에 미국 정부가 주목한 걸까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도 잇따라 같은 장면을 포착했었고요. 비슷한 시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조 아래 북한 선박과 물건을 주고받은 해외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를 억류합니다. 북한의 선박간 환적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지속되자 12월 통과한 새 결의는 선박간 환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의 구멍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제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박간 환적은 그만큼 제재에 구멍이 있다. 다시 말해 제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박간 환적이 있다는 사실만을 놓고 볼 때 제재가 잘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산 광물 거래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정제유와 원유 등에 대한 제한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잘 작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으로선 광물을 거래하고 정제유를 수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 선박간 환적 방식이 떠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선박간 환적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를 통해 최소한 북한이 유류 공급을 받는 데 있어 타격을 받는 건 사실로 확인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선박간 환적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항구에서 실던 유류 제품을 바다 한가운데서 옮겨받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한 주의보를 낸 것도 처음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와 별도로 총 10페이지로 구성된 국제운송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주의보는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나왔는데요. 핵심 내용을 줄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해상 불법 거래에 연루되면 제재 위험성에 따른다는 일종의 경고와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선적간 환적을 하는지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부는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개인과 기관 등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박 28척도 그런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데 가끔 이번처럼 제재와 별도로 주의보를 발표하곤 했습니다. 방코델타 아시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방코델타 아시아는 제재 명단에 등재되는 방식의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코델타 아시아와의 거래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의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담긴 주의보가 나온 거죠. 그런데 당시 주의보가 나오자 다른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하면서 기존 제재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의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통상 선박 업계는 다른 분야보다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박 한 척을 운항하는데 소유 회사는 물론 관리 혹은 운영 회사가 개입하고 때때로 이들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등록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 선박은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하고 또 특정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선박이 운영되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제재 발표 하루 전날인 22일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스탠튼 변호사는 선박 간 환적을 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선박들의 모든 거래 대상을 제재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선박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와 운영회사, 또 이들 회사들의 계좌 거래를 맡는 은행을 제재하면 이들은 물론 비슷한 성격의 회사들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해상 분야에서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론상으로는 항구도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특정 항구가 미 정부의 제재 선박이나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선박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들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들은 미국의 입항 즉시 이전보다 더 강화된 수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많은 선박들이 수색으로 인한 시간 지체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항구가 아닌 다른 항구를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주의보에는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또 다른 선박들이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선박 금운산호와 파나마 선적의 코티호가 지난해 12월 선박간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코티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가 코티호에 대한 불법 행위를 포착해 한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공개된 선박간 환적이 코티호가 억류된 주요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23일 이번 제재가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캠페인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재원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에 정기적으로 제재를 발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북 압박에 진지하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405개 기관과 개인 등을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2017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제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거세진 이 대북 압박 캠페인이 미국의 독자 제재 분야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재가 발표된 점도 흥미롭군요.
네, 미국 정부는 지금껏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숨긴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까지 가는 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커다란 채찍을 이용하고 있고 북한이 이런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선박 등 56곳에 대한 이번 제재도 채찍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가 한 채찍인 셈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발표 직후인 23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군요.
그렇습니다.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번째 단계가 매우 거칠고 또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거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잔혹한 북한 독재 정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는 매우 거칠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m going to exactly play that card.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two. And phase two may be.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매컴 텀블 호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이 아직 테이블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 카드를 정확히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들이 작동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hopefully the sanctions will work. We have tremendous support all around the world for what we're doing. It really is a rogue.
이어 북한은 정말로 불리한 국가라며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있어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 중 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Australia is one of our closest partners in our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denuclearize.
그러면서 이날 특정 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고 말하며 잔혹한 독재 정권이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stand together to prevent the brutal dictatorship from threatening the world.
이어 미국과 호주는 모두 테러로부터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텀블 총리도 이날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현재 역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together, as you said, to address the greatest threat to our region right now,
여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발표된 새로운 대북 제재들을 환영하고 당연히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주도 독자적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미국과 같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가 단행한 역대 최대의 대북 제재를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23일 선박 28척, 운송업체 27개, 대만 국적자 1명에 대해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단행했습니다. 한편 KB 대변인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한 논란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23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천안함 폭침 주범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국무부와 한국 정부 간 인식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의 구성원과 관련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등을 위해 방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져 온 것을 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외 뉴스 백성원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해 추가 제재 지정자 명단과 관련 증거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23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날 발표된 전례 없는 조치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태도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유류를 구입하고 석탄을 판매하는 북한의 불법 해상 밀수 활동을 끝내기 위한 제재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압박을 늘릴 수 있게끔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유엔을 통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는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지정 제안서와 함께 대상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했거나 도움을 줬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와 일치한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고 북한의 해상 밀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율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제재 조치를 대체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재 회피를 막고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쿠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불량 정권이 강력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커 위원장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의회와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루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선박 산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루이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김정은의 최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둘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을 멈추고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며 새 대북 제재 조치로 더 많은 선박들이 차단되고 김정은 정권에 돈이 덜 유입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엔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움직임에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해운 무역을 방해하고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활발한 외교적 관여와 병행될 때 북한을 압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모한 행동과 주요 외교적 공석을 채우는 데 완전히 실패하면서 안타깝게도 외교적 전략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군사 행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접근 방식이 순식간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북 제재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인데 이번 제재는 중국의 손목을 치는 정도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 주도의 유류 금수 조치를 크게 염려하지 않고 북한에 계속 유류를 공급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아시아태평양에서 추가 정보 감시 정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 소유 운송회사들은 계속 대북 제재를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한 선박과 회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이유는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들이나 사업체들이 북한을 돕는다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북 제재는 김정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23일 전화회견에서 김정은은 안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인권과 반인도주의 범죄자라며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게 제재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는 북한의 제재 회피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해상에서 활동하는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 선박이 다른 국가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소개한 뒤 그들이 북한을 돕기로 결정한다면 미국과는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리 역시 이날 회견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해상 운송 활동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술이 진화하면 미국의 대응 역량 역시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역시 함께한다며 파트너 국가들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재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 행동을 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정책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제재 회피를 계속 감시하고 막아낼 것이라며 미국은 더 많은 압박을 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해 말 실각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4개월여 만에 공식 행사에 재등장했습니다. 한때 2인자 소리를 듣던 황병서가 다시 과거의 정치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 전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던 황병서는 2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 등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영상에는 황병서가 행사장 객석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통일부 백태연 대변인입니다.
황병서로 보이는 인물이 최근 그 북한 중앙보고대회 행사에서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식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직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병서는 이튿날인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찾은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 현장에도 나타났습니다. 김경옥 노동당 제1부부장, 홍승무 당 부부장 등과 함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황병서가 공식 석상에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전 직책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로 복귀했으면 군복을 입었을 텐데 15일엔 인민복 차림, 16일엔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정치국장에 대해서 차수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그만두고 당에서 왔다면 뭐 사복을 입고 근무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원대 복귀 못했다. 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직책을 맡았다. 이것이 옳은 그 판단이겠죠.
황병서는 15일 중앙보고대회에서 주석단이 아닌 객석에 앉아 있었으며 금수산 공전 참배 때도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병서가 노동당 부부장급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보고대회와 금수산 공전 참배 영상에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부장 등과 같은 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강성산 전 총리 사위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도 씨입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그 사람 위치가 부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과장 자리는 갈 수가 없고 뭐 부장 자리는 이미 조직지도부 부장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장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황병서가 과거에 몸담았던 당 조직지도부로 복귀했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병서 before he became the head of the GPB.
그러나 현재 최용해가 조직지도부를 총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황병서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조직지도부에 갔으면은 최용해 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용해 밑으로 보냈을까? 난 그 조금 의문스러워요. 지금 그 밑에 가서야 될 텐데 좀 비슷한 사람 둘을 갖다 놓는 그런 일은 난 없으려고 보는데요.
켄 고스 국장은 황병서가 사상교육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복귀한 것은 최용해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용해도 지난 2015년 11월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토사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지방협동농장에서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고 복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명도 씨는 황병서가 복귀한 것은 그가 군부 내 자기 세력이 없는 데다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전에 조치도부장 하다가 총정치국장으로 갔기 때문에 교를 달고 갔기 때문에 군부에는 자기 세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큰 위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황병서는.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최고 충성을 다하고 뭐 맨날 우리가 TV에서 나왔을 때 봐서 알겠지만 무릎을 꿇고 뭐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가 부르면 바로 무릎 꿇고 입 가리고 이야기하고 항상 입을 가리고 김정은이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최령에도 그렇게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충성도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는 그 황병서를 자기의 상대로 보지 않고 족수로 보지 않고 자기 자리를 탐내거나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황병서가 다시 과거의 정치적 위세를 되찾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강명도 씨입니다.
좀 있으면 아마 중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황병서는 다시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는 말하자면 정정치국으로 국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저는 상당히 낮게 봅니다.
그러나 켄 고스 국장은 황병서가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병서와 최용해 두 사람을 상호 견제시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용해를 밀어낼 경우 황병서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 there are natural rivals there. So it wouldn't surprise me that Won Pyeongso may.
과거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오래 몸담았던 황병서는 2013년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떠올랐습니다. 황병서는 김정은 집권 후인 2014년 5월 북한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 자리에 오른 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가장 많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돌연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이후 북한 매체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국회에 지난해 10월 당 조직지도부가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했다며 검열 결과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됐으며 고급 당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황병서 해임 이후 인민군 총정치국장에는 김정각이 임명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건군절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차수 김정각 동지라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UN 세계식량계획 WFP의 지난해 식량 지원이 21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월 북한 74개 시군 내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취약계층 57만 8천여 명에게 1,703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에는 지난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23개 시군 내 14만 3천여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실케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지난 한해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2만 1,777톤으로 1996년 이후 21년 새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은 지난 1995년 5,140톤으로 시작해 1996년 5만 4천여 톤으로 늘었고 1997년에는 44만 2천여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 사상 최대인 93만여 톤을 기록한 뒤 2002년은 37만 톤으로 줄고 2005년까지 30만 톤 수준에 머물다 2008년 13만 6천여 톤, 2010년 5만여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 2014년부터 3만 톤 미만으로 크게 줄어 지난 2015년 2만 4,600여 톤, 2016년 2만 4,500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실케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자금 부족으로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강화식품 지원을 일부 중단했었습니다. 자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영양 강화식품 생산에 필요한 비타민 혼합식품 구입과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세계식량계획의 설명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비타민 혼합식품의 부족으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강화식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정도 분량의 영양강화 과자는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부터는 유치원 아이들 19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식량을 지원하는 지역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북한 유치원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제한돼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 1,800만여 명이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5세 미만 어린이의 28%가 만성 영양실조, 4%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취약계층의 만성급성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이 계획대로 운영되려면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5,300만 달러지만 18회 기준으로 모금액은 220만 달러로 목표액의 4.2%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세 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 11570kHz로 저녁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